저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그와 동시에 예수를 먹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47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는데 51절에 보시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요한은 오늘 본문 안에서 떡을 먹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먹는 것을 이 동의어처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저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먹는 것의 이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음식을 섭취를 하면 그게 이제 음식물이 영양소가 되어서 저희 몸에 뭐 근육과 신경과 세포에 전달이 되어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먹은 것이 오늘 나의 삶이 됩니다. 이 먹는 것의 아주 이 본질적인 내용을 잘 활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는 이 먹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관용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저희는 나이를 먹는다고 얘기하죠. 나이를 먹어서 그 나이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내가 몇 살인지, 내가 먹은 나이가 오늘의 나를 형성하고 나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겁도 먹는다 그럽니다. 내가 먹은 겁 때문에 그 겁이 오늘 나를 지배합니다. 그 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뇌물도 먹습니다. 뇌물을 먹으면 그 뇌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의 영향을 받아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고, 뇌물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먹으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먹으라는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어 예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가 필요한 거죠. 예수를 먹어 마치 겁을 먹으면 겁의 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듯 예수를 먹어 예수로 인하여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예수를 먹어 내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예수가 내가 어떤 삶을 살지를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분이 되시는 것, 그게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를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를 드시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49절과 50절에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굉장히 독특한 음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음식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뜻입니다. 그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체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나가 독특한 이유는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는 겁니다. 대체 이런 음식은 왜 만드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루가 넘는 양을 저장해 두면 썩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내리자 그걸 넘는 양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그게 썩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저장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살았던 이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 노역을 살았던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역하면서 지었던 건물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나오는데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 창고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창고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애굽이라는 그 한 국가가 이 성장하는 그 성장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국가는 이 나일강을 젖줄로 해서 태어난 이 국가였죠. 나일강에 관계수로를 건설을 해서 이렇게 그 근처에서 농업을 했는데, 이 나일강의 풍부한 수원 때문에 1년에 한 4모자까지가 가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확물들이 있었을 거고, 그 수확물들을 저장할 창고가 필요해진 겁니다. 내가 수확하는 것보다 소비량이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창고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돔과 라암셋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삶의 모습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했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농업이란, 이들에게 농사를 짓는 일이란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적절한 비를 내려줘야, 하늘에서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적절하게 비를 내려줘야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열린 겁니까? 하늘의 도움이 없어도, 하늘이 오늘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삶이 열린 겁니다. 이거를 저장해 두기만 하면 내일 나의 삶이 보장이 되는 삶, 그런 삶의 자리가 열린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7년 흉년이 왔을 때도 애굽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무너져가는데 우리는 잘 살 수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똑똑히 보고, 거기서 400년이나 그거를 보고 광야로 나온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이걸 저장하자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못하더라도 움직이는 창고라도 만들어서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더라도 내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셔도 내일을, 내일 모레를, 내 미래를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창고를 만들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하루가 지나면 썩는 겁니다. 아무리 저장해놔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단 한 끼도 해결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붙들지 않으시면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를 먹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나를 먹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게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는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를 먹으면 저희가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 여기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근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단어들입니다. 다임 목사님께서 작년에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는 주제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생명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하셨었죠. 하나는 비오스라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조회라고 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다라고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오스야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저희 이 숨을 쉬고 사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회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조회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생명에 대해 설교를 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팀 켈러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목사님이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출장을 가시게 된 겁니다. 이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클래스가 있는 좌석에 앉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문을 하면 이것저것 음식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이렇게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7살짜리가 이렇게 앉아갖고 다리를 펴고 앉아서는 이 승무원 분에게 오렌지 주스를 갖다 달라고, 음식을 갖다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는 오렌지 주스가 도착하니까 오렌지 주스를 다한잔 마시면서 창문에 보이는 저 구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리를 쫙 뻗고 앉아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Dad, this is the life. This is living. 아빠, 이게 진짜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비행기 타기 전에는 뭐 숨을 안 쉬었습니까? 살아있지 않았던 겁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조회입니다, 조회. 여러분, 이 조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요. 이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환희와 평안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성경이 말하는 이 조회라는 생명,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 놓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한 조회, 영원한 삶이라는 건 다른 차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오는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는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개념 안에서 천국이란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저희가 죽어서 어딘가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거기에 살아가는 것, 천국을 사는 삶이 바로 이 영생을 사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퀄리티의 삶을 이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 대신에 대체해서 쓰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먹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참된 환희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요한복음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저희가 앞에 오병이어 사건부터 쭉본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 바로 나의 몸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서 요한은 그때가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초두를 보시면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한 다음에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로 갔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을 상기하게 하면서 요한은 그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 들어갔듯, 여러분,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여러분 광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광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붙드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못 사는 자리. 하나님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시면 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면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광야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뭘 먹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먹어 거기서 영생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어떤 삶의 자리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를 지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시지 않으시면 오늘 단 하루도 살기 어렵다고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자녀의 행복 때문에 바다 건너 지구 반대편까지 왔는데 내 자녀가 내 마음처럼 자라주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눈물 짓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이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지난하게만 보이는 신분의 문제 때문에 손쓸 수 없는 상황 앞 한가운데서 끝나지 않는 터널 같은 그 자리를 지나가며 주저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삶은 그렇지는 않다고요. 어느 정도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태와 관계없이 오늘 성경은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사는 삶의 자리로 말입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빵을 먹으려면 빵이 찢어져야 합니다. 빵을 먹으려면 빵이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빵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지를 찢으셔서 우리에게 그 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떡을 먹는 자들은, 그 빵을 먹는 자들은,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됩니다. 참된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주 안에 한 몸된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를 먹으시며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